창세기 3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입을 열어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동들에게 맡기고 여정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먹은 맡기고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먹은 맡기고 그와 입맞추어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내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서라고 내 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서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서라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너 영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10절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내가 그게 별로 참 안 가실 것 같은데 자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야곱과 이삭 에서가 어떻게 뭘 과연했어요? 어떻게 과연했어요? 여기 외부를 줬다는 말이 나오나요? 내용
앞에
앞에서 또 뇌물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우리는 미리 성경을 예단해서 아 에서가 에서에게 뭘 주니까 이건 뇌물이구만. 성경을 읽는 가장 나쁜 습관이 바로 우리의 판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한 번 해보는 소리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 뇌물이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됐죠? 둘이 만나가지고 네? 만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야, 이거 읽었지만은 얘기를 하려면 참 그게 만만치 않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 말씀은 사실 읽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하죠. 그렇게 쉽지 않고. 32절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요. 32절,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런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가 하면 그가 누굴까요? 예, 야곱이죠. 야곱이 지금 부니엘을 지나요. 부니엘은 어디죠?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서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거 2주 전인데 벌써 오래되어서 생각이 잘 안 나죠. 사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엔 어제 얘기도 잘 생각 안 나는데 2주 전 얘기니까. 더구나 지난 우리 화요일에는 얼마나 다행히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더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다들 웃으셨어요. 자 그런데 부니엘을 지날 때 어떻게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 해는 밝아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알아서 복을 줄게 하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야곱.
적어도 7분은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조금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환도뼈로 인하여 다리를 절었다. 지금, 그래. 왜 절었을까요? 예, 환도뼈를 씨름했는데, 씨름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환도뼈를 다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씨름을 해서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지금 절을 왜 절? 위골이 됐다는 거죠. 뼈가 늘어져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다 저요 이기질 못하니까 이기질 못하니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뭐를 했어요? 반칙을 했어요.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엉덩이 뼈를 갖다가 탁 쳐버려 세게 때려가지고 그 뼈가 아우 하면서 야곱이 그 뼈가 뒤틀려버려요. 근데 그게 평생 야곱은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환도뼈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다치기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무슨 씨름하다 넘어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칙이라는 거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반칙이라고 말을 안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칙을 하셨어요. 씨름을 하면 근데 처음부터 씨름은 이거 뭐 룰이 있어 하는 게 아니니까 꼭 반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반칙이 그렇게 해가지고 씨름은 끝나고 아침에 지금 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일어나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저기에서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온 무리들이 있다. 누구였어요? 바로 에서가 에서가 달려오는데 미리 보냈던 이 종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 명만 본다고? 장전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다가옵니다. 자 이제 운명의 대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걸 보고서 이 에서 야곱이 아 이제는 마지막이로구나. 이제 형하고 만나가지고 형하고 형제 오케이 목사가 결투를 할 텐데 결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형과 동생은 지금 어떤 관계죠? 사이가 안 좋아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어떤 관계죠? 그저 아주 지금 엄청 도망을 죽일까봐 도망을 간 상황이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거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언제 한 거야? 저 성격이 진짜 있었던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건 아니죠. 엄청난 적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 이제 자기의 진영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정비를 딱딱 하는데 순서대로 딱딱 세우죠. 어떻게 세우죠? 제일 먼저 앞에 누구를 세워요? 예, 여종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네, 두 명과 그 자식들을 앞에다가 놓습니다. 여종 두 명과 자식은 몇 명일까요? 네,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은 몇 명일까요? 네, 네 명이죠. 여종의 자식은 네 명. 그 뒤에 제일 앞에는 이제 두 여종하고 라엘하고 실바 그의 아들 네 명을 앞에다 놓고 두 번째 중간에 누굴 놓는다고? 레아와 아들 몇 명? 여섯 명을 놓아요. 자, 그리고 제일 뒤에는 누굴 놓나요? 라헬과 그 다음에 누구? 요셉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 6, 1, 11명이죠. 축구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팀에서 공격 4명, 미드필드 6명, 골키퍼 1명. 이렇게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를 딱 세우고는 자기는 어디에 섰어요? 제일 앞에. 지금까지는 야곱은요, 기도하기 전까지, 어젯밤 전까지는 제일 뒤에 있었어요. 종들도 앞에 놓고, 모든 것도 다 앞에 놓고, 제일 뒤에 항상 있었는데, 드디어 이 한밤중에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기고 난다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제일 앞에 딱 섰어요. 여기서부터 33장부터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 거의 다 아직도 야곱은 비겁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제일 앞에 누구를 놔요? 여종을 놓고 그 다음에 레아를 놓고 쟤들 누굴라? 라헬. 누구를 제일 좋아하고 있죠? 라헬을 좋아하고. 자, 요셉을 좋아하니까 여참 자기가 싸우면은 제 뒤에서 어떻게? 도망이라도 쳐라. 그런 잠시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야곱은 라헬을 편애하고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족의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스팔트길이 넓지가 않아서 좁으니까 그 11명하고 다 쓰면 못 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눠서 세워야. 그러다 보면 엄마와 자식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세우는 게 정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혹시라도 에서를 만나게 되면 가족 단위로 인사를 탁탁 하면 보기도 좋고 에서 형이 외우기도 좋잖아. 아, 이건 누구 자식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라헬 밑에다가 여종 두, 내 아들 딱 놓고 그러면 이거 헷갈리잖아. 이거 줄긋기가 잘 안 되는데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에서가 인사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절대로 라헬을 더 사랑해서 너 도망가라. 여러분 도망가려면 한 200km 정도 뒤에다 놔야지 도망가지. 바로 붙어서 가는데 야곱이 공격을 받으면 언제 도망을 가요? 여자가. 그죠? 그건 말도 안 되죠. 400명. 그런데 성경학자들 그렇게 해석해서 제가 막 고민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야곱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자기 배를 갖다 신으로 삼고, 어? 그걸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배가 최고야, 자기 배부른 게. 자기 욕심이 최고. 그 다음에 땅에 까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야곱을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이제 변해진 거든. 자, 그렇게 진정을 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 섰어. 이제는 제일 앞에 설 정도로 당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탁탁탁탁 다가오는 걸 보고, 에서가 딱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모르겠고. 나아가야 돼. 나아가자마자 어떻게 칼을 싹 빼고, 이놈아! 하고 이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몸을 일곱
번 예, 여기 봅니다. 몸을 일곱 번이나 숙여서 절하더라. 그니까, 삼보 일배 하는 식으로, 하고 절을 하는데 아주 공손하게 머리가 몸이 땅에 닿도록 한 거야. 또 일어나서 또 한 거야. 몇 번을 했다? 아, 머리 아프네, 갑자기. 그죠? 왜 그랬을까? 네? 죽을까봐 속여? 네? 아, 자제하고 가셨으니까 형을 만나고 형이 죽일까봐. 요게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전부 다 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비겁하게 형을 속이고 어떻게 살려고 겁이 난다. 죽일까봐 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 말이 야곱이 맞다고 한다면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환태뼈를 치면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돼요? 어제 밤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이 그 아침에 물거품처럼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된다면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꼭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죽을까 겁이 나니까 속이느라고 아, 속에서는 절대 안 했는데도 막 그랬다.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이 근동 지역에는 어떤 지역의 왕과 다른 왕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겸손을 하게 합니다. 자기를 겸손을 갖추면서 그런데 예우를 갖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는 에돔 땅의 왕이 군주의 왕, 에돔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에돔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절대 비굴하게 자신을 죄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더 심한 자기가 죄인인데 죽을 죄를 줬습니다. 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야곱은 최고로 낮출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서는 그리고 가장 높여가지고 이 세상에 진짜 존귀받을 만한 그런 이제 군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만남을 하고 있던데 누가?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화해는 말이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비굴한 자는 절대 화해가 되지 않아요. 비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면 그 사람 위에 있으면 죽어도 못 뺏어요. 그 사람은 낮아져요. 겸손해. 겸손한 자는 저는 아무에게도 욕을 하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대 수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이라는 게 항상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거든요. 여러분, 비탈길이 이렇게 있는데, 비탈길이 중간에 물이 고여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렇게 비탈길인데, 자꾸 중간에 물이 고여있는, 불가능합니다. 물은 무조건 낮은 데.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가라앉아보세요. 저 빼고 다른 또 겸손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도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도저. 전부 다 한, 잔, 난, 뭐 이런 걸 다 하려고 해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따지고,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 이름을 새로 바꾸게 되니까 자신이 지금 실제로 신분은 뭐예요? 자신은 이 이삭의 축복처럼 형제들이 전부 자기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자신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겸손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떤 확신도 받았지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사람이지 하면은 당연히 그래서 형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러면서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정상 아니에요? 그 자기가 있을만 한 정도 있어요. 그럼 한번 붙어볼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하나임의 군대가 있는데 뭐가 건강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다르죠. 무조건 자기를 낮춰 일곱 번의 머리를 숙이는 거야. 이런 결과가 바로 에서와야는 동생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엄청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올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구름 타고 싹 와서 야 죄진 놈 누구들이야? 너희들 누구지? 그럼 너는 내가 구원 이리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이면 어떻게 가장 있을 곳이 없는 조차 이름 없는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겸손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 구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주는 것은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시겠습니까? 아, 봐가지고 하세요. 겸손해요. 저거 겸손하지 말고 저 봐가지고 겸손하세요. 자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4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주 충격적인 서프라이즈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머리를 그렇게 숙여서 일곱 번째 숙이고 형에게 달려갑니다. 20년 동안 넘게 도망자로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이 야곱이 그런 모양을 하고서 형에게 나가면서 어쩌면 고개 한번 숙이고 형을 어쩌면 이러고 일곱 번 했어요. 그러면 형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란 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셨고 에서가 어떻게 여기 뭔가 달려와서 이거 보통 문제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떻게 어글막는 거 뭐예요? 이거잖아, 그죠?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와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뭐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화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애서가 두 손을 딱 들어버려요.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이런 일. 야곱은 좀 절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형을 만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절뚝거리면서 일곱 번 절이라고 하는데 절뚝거리는데 에서는 어떻게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에서를 갖다가 왕처럼 군주처럼 그렇게 깎듯이 모시고 있는데 동생은 형 에서는 동생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야곱은 굽실굽실 하지만 형은 어떻게 와가지고 자기 목을 떨구면서 막 안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두려운 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분노에 차가지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는 화해, 감격, 그리고 뜨거운 형제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 두 친 형제가 20년이 넘도록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갔지. 이것이 형제의 삶이었어.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년이 넘도록 형제가 반목 상태에서 있었는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장면을 33장 4절 꼭 딱 한 절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동사 다섯 개 달려왔어. 안고 먹을 어긋만지고 키스하고 울고 이렇게 하고 다섯 단어를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4절에 화해가 됩니다. 너무 싱거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말이죠. 아버지한테 재물 자기 상속 다 달라고 그래요. 다 받아가지고 먼데 가서 탕자가 돼버렸죠. 다 쓰죠.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다 세상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버리고 완전 걸뱅이가 돼가지고 돼지들하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나무 그걸 뜯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혼밥치에서 집에서 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는 이 아버지가 단 하루도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먼데서 아들을 보니까 맨발에 벗어발로 막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아 너무 잘 왔다. 누가 보면 이 15장에 그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지금 여기 애써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화해가 돼서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2분을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둘이 그러니까 막 그러고 크크하고 막 그냥 아마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그랬으면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려지나요? 야곱과 에서의 그 화해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이 에서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들은 야곱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내게 주신 이 아들들입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하고 와서 어이 이리 와서 인사해. 그럼 제 먼저 누가 와서 인사했겠어요? 예, 여정과 네 명의 아들이 인사했어요. 네 명의 아들까지 물으면 여러분 모르겠죠, 그죠? 자, 네 명이 인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인사했어요? 라헬과 여섯 명의 아들이 와서 누구한테 인사를 하나요? 라헬은 시아주머님한테 인사하는 걸 보고, 그죠? 네 아들. 그 다음에 여섯 명의 아들은 누구한테 인사하나요? 큰아버지한테 인사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가 인사해요? 예. 라헬하고 요셉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7절에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저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왔습니다. 11명의 아들 이름이 6절, 7절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구만 나와요? 요셉만 나와요. 아, 요 성경학 저자가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라헬로, 엄마 이름을 나중에 라헬을 나중에 라헬로 더불어 나와서 인사했다. 이렇게 기록.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요셉이 천지 맥도 모르고 이제 그때가 제일 어리잖아요. 제일 막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기회가 뭔지도 모르고 뛰어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왔다. 그래서 엄마가 달아나왔다. 이렇게 해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셉을 여기다 끼워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역사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잖아요. 창세기 야곱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 뒤부터는 35장, 6장서부터는 요셉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뭐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혈통을 이어가는 가문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그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이제 요셉을 배우는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궁금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장마치 짐승패를 몇 번 봤다고? 다섯 번을 봤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섯 명, 몇 마리를, 짐승 몇 마리? 여기 오늘 이병택 집사님이 정확하게 안 돼. 몇 마리였죠? 짐승? 몇 마리? 550마리 정도. 그걸 다섯 대에 나눠가지고 했는데, 지금 에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야, 내가 오면서 이렇게 봤던 그 다섯 대의 짐승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내 주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8절에 말해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또 가르쳐 나의 만남 봐.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르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내 주가 누군가요? 에서를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으로 내 주라고 그랬더니 9절에 딱 뭐라고 에서가 말하냐면 바로 에서가 가로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돌아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거는 네가 가져라. 야 이게 화해가 되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됩니다. 그건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 겁니다. 그러니까 또 10절에 가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딱 들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세요. 내가 형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를 봤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세 번의 그런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저기 끝에 뭐라고 했죠? 그에게 11절에 뭐라고 되죠? 그에게 강권 강력하게 권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에서가 받았어요. 자 여기 선물을 주는 이 광경에서 가만히 보면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받고 싶다 했는데 9절에 가보니까 내 동생 또 그 다음 선물 형님 졸지의 호칭이 달라져 전까지는 두려워서 내주 이렇게 깍듯이 했는데 허구하고 울고 난 것부터는 그 다음서부터는 형님이 됐고 이렇게 화해가 금방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자 10절에 보면 예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형님께 예물을 같이 도왔는데 11절에 보면 또 예물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되지 앞에는 예물이 맞아 특별히 낮은 사람들이 위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11절에 가서는 예물이 아니라 선물이 동등한 상태에서 기쁨을 나눠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달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번역 예물해서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번역이 잘못되면 구절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구절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아요. 내게 있는 에서가 자기 나한테 있는 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 하는 이 말은 많다는 아주 나는 많다, 풍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11절에 가보면 야곱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예. 여기도 또 자기도 족하다 에서도 족하다 그러고 여기 보니까 야곱도 족하다 여기서 야곱이 족하다는 것과 에서가 족하다는 건 원어에 보면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에서가 말하는 건 많다, 나는 풍부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고, 11절에 야곱이 말하는 족하다는 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에서는 자기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곱은 모든 것이 있다.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입니다. 에서는 단지 가축이나 이것이 많다고 했지만 야곱은 전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모든 것을 받으라. 특히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받으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죽고 막고 하고 줘요.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보니까 내가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야, 이거 엄청난 얘기지, 그죠? 이 얘기 뭐예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이 뭐 같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연하게 되겠는데, 실제로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의 얼굴을 본다.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 얼굴을 본다. 뭐 그게 그거 같이 비슷비슷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야곱은 어젯밤에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 충분한, 그러니까 형을 딱 보면 이미 하나님의 얼굴로서 자기는 충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이 다 형이고 뭐든지 다 이기고 그런 기쁨으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봤을까 못 봤을까?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많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뭐 천국에서 만났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 주의 얼굴 앞에 뭐 이런 찬송과 가사도 많고 근데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일까? 그런 의미로 쓰여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 얼굴,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무슨 얼굴이 있는 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 강한 팔을 펴서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가 하나님 얼굴이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얼굴이라는 말을 하면 되게 세 가지 하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얼굴이란 말할 때 주어가 되면 주의 얼굴이 모르겠다. 이런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특히 그런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모세에게 그러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친히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그때 말이 내가 내 얼굴로 너희와 같이 않겠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주의 얼굴이 어떻게 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죠. 하나님이 직접 했다 이런 의미로 자신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굴을 얘기할 때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면전에서 이런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야 우리가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에 앞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해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줘라. 전부 다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때는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내게 은총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얘기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달라. 이건 그럼 뭐겠어요? 내게서 은총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이런 의인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관계를 지금 갖고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또 달라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이 말이 뭐냐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건 어제 밤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대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오늘 형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내가 지금 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는 아부를 하면서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같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참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을 만납니다. 건강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그런 의미라. 그걸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아부처럼 해석을 하면 이거 참 엄청나죠. 형님 하나님 얼굴 같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단권해서 드디어 형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거 보면 지금 여기서 강권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관습 받으세요. 나 많이 안 받아.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 동양적인 우리 한국의 습관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한국인하고 똑같은 이런 예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형님 받으세요. 근데 아니야 괜찮아. 형님 받으세요 괜찮아. 아, 두 번 얘기했어요. 안 하면 갚버리잖아요. 그럼 싸움을 해요. 이거 반드시 싸움이야. 이거 서양인들은 이런 이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딸도 가끔 가다 그러는데, 아,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얘기하네. 이것이 동양인의 예법인데,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유, 가졌어요. 아유, 가졌어요. 아니, 괜찮아. 나 아침 먹고 와서. 아니, 조그만 그 숟가락이 같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배가 너무 사실 굶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네. 아, 그래도 조금만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냥 마세요. 이러면 난리 나죠. 그리고 또 성인을 봐서 앉아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적인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게 습성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예를 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권했는데 안 받는 것, 이거 전부 다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국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아,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서양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국의 문화와 굉장히 이런 아주 유사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관건해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선물까지 다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는 많은 얘기를 했겠죠. 선물까지 나눌 정도였으면 만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떠나가야 하는 시간.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시작. 네. 이제 뭐 만났고 서로 뭐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냐. 형님 나는 바다 나라면서 이 라반 삼촌, 알잖아 형. 라반 몇 삼촌하고 우리 살았는데, 왜냐면 자기 엄마가 똑같은 거 다 알고, 우리 형 삼촌, 아, 그 삼촌 완전히 인색하게 일어갈 필요 없고, 뭐 별일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나한테만 20년 동안 얼마나 사기 쳤는지 알아. 우리 여담처럼. 그럼 애서대로 자기가 세일 땅에서, 이 애놈 땅에서 내가 만약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놈들 너무 세서 근데 내가 혼자 가서 다 이겼냐고. 지금은 내가 무슨 왕이야. 그럼, 너는 근데 고향에 아버지는 어디? 아, 나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가봤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성경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삭이나 림과에 대한 얘기를 야곱이 물었을 것 같다. 왜냐면 고향에 떠나서 한 번도 못 들었거든.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 텐데, 야곱도 한 번도 어쩌면 안 가봤을 거야. 형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헤어졌으니까 어머니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떠나서 아마 안 만났어. 사실 여기서 이삭과 림과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고, 형하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이야.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에서가 뭐라냐면, 동생을 위해서 탁 얘기합니다. 내 떠나자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앞잡이가 되겠다. 얘기는 뭐냐? 너를 호위해서 인도할 수 있는 대목이다. 400명이 쫓아올 때 제일 처음에 원수고 이렇게 싸움을 오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뭐가 되는 가까워지니까 호위무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인도에서 가겠다. 형이 그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는 누가 실질적으로 군주가 돼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형이 그만 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하면 아 형 좋아요. 그럼 형이 앞에서 나랑 걸어가면서 우리 400명도 호위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곱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요. 실제로 어리죠. 지금 애들이 지금 제일 나이 많아봐야 10살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리입니다. 우리 애들 전부 다. 거기다가 지금 양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먹여야 되고 지금 힘듭니다. 거기다가 형님 이 400명은 사냥꾼들 아닙니까? 직업이 전쟁하는 장정들인데 마탕 달려가면은 우리 양들이고 소고 우리 애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건 불가능한 양이 그건 안 되고 내가 천천히 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걷다가 형님 혼자가 계시면 내가 형님 사시는 그곳 세일 땅인데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다시 두 번째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 말도 이해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갈 테니까 몇 명 내가 남겨줘서 그래도 너를 지켜야지 누가 하겠다. 몇 명을 남겨서 너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이 동생이 또 얘기합니다. 형은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내대로 갈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대화가 둘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안 읽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 야곱은 그 무리를 데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숫꽃이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에서 자기 위에서 야영지를 만들고 그 숫꽃이라고 우리가를 짓습니다. 짐승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그 우리가를 짓습니다. 이 숫꽃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중에 역사 우리 사사기에 보면 유명하게 잘 나오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기도원도 거기 가서 싸움을 하고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숫꽃이란 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헤어져야 됐어요. 자,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이별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헤어질 때는 서로가 쫓아와가지고 뇌물건 찾는다고 해서 드라빔 찾고 막 그리고 사서 얼마나 시끄러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협약을 하죠. 서로가 너와 나는 이 경계를 통해서 넘어가지도 넘어오지도 않겠다. 우리 공격하지 말자. 외삼촌하고는 그런 사이 뭐 동맹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야곱하고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게 너무 평화롭게 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제가 볼 때 처음서부터 형을 따라갈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 야곱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이야?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 야곱은 절대로 세금을 따라서 세일 땅이나 에돔 땅에 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 야곱은 약속의 자식이니까 어디가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형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형이 절대 그렇게 뭐 같이 가자 뭐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유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명령을 들은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받아야 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체를 지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따라 에서를 따라서 세계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이 계획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형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드디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하나님 하나님 세계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침밭을 세계의 아비 아모레 아들들 손에서 문 일을 벗어하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모르의 이스라엘이라
드디어 야곱이 20년이 넘게 떠났던 그 고향을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을 18절에는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이 어디죠? 외삼촌 라반이 살던 그 나홀성, 그 지역이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아람 땅이잖아요. 그죠? 밧단 아람, 그 아람 땅에서 드디어 돌아왔다는 성경이 지금 그것을 정확히 해. 왜냐하면 그냥 세겜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쓰진 않고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다? 세겜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 그냥 세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세겜으로 왔다는 거죠. 가나안. 다시 말해서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평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다는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28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아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땅에 네가 반드시 살 것이고 여기가 네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서 베델에서 꿈을 쫓아 사닥다리 막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편안히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이 18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돌아왔던 이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세 가지가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어디? 예, 그 땅, 그 성, 세겜 성 앞에다가 그의 장막을 쳤다는 거죠. 장막을 쳤다. 18절에 보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자신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막을 쳤,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장막이다. 집을 지었어. 자신이 거기에 정착을 하겠다. 이제 나는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장막을 쳤다. 두 번째 한 일이 뭘까요? 19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죠? 예, 돈을 주고 누구에게 세겜 아비 하몬의 아들인 그 세겜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백을 주고서 삽니다. 이 땅을 샀다는 얘기, 소유를 한다는 것이. 드디어 이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 된다? 야곱의 것이라는 상징성을 주고 있어요. 그 땅을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유명한 땅이 되죠. 자, 세겜은 여러분 성경에 뭐로 유명할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받고 어디 저기 아람 땅에서 가나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내려오죠. 12장이 그런 얘기인데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다. 나중에 역사가 조금 지나 창세기 뒤로 가보면 이 세겜 땅에 누가 묻히는가 하면 430년 종노릇 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오죠. 출애굽을 하죠. 그때 요셉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묻은 것이 바로 이 세겜 땅. 대단한 거죠. 세겜 땅은 어디냐, 세겜을, 딱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산이 하나 있고 남쪽에도 산이 있어요. 이 북쪽 산 이름은 에발산이에요. 남쪽에 사는 그리심산. 이게 계곡처럼 두 산이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세 개는 약간 그리심산 산 중턱에 있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 연설을 바로 이 세겜에서 그러면서 반은 에발산에 열두 지파 중에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쭉 세워놓고는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묻은 곳이 바로 세겜이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땅인데요.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드디어 땅을 샀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하죠? 20절에 보면 뭘 하죠? 거기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엘로에 이스라엘 엘로에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에 단을 쌓았다. 이 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높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것이 드디어 나의 땅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엘로에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에 이스라엘이란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드디어 이런 이름을 딱 붙여 선언하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해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이름은 이스라엘 자기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잖아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고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데서 좀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수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34절에 가보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이 야곱의 딸 하나인 디나가 34장에 가면 세겜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나이가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었겠죠. 디나라는 이 아가씨가 20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숙곳에서도 오래 살았고 세겜에서도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디나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세겜에다가 단을 쓰고 나서는 그 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는 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는 비로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이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겜 땅에서 바로 그 세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곱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라 해서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서 이것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세 번째로 단을 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이것은 땅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걸 선언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다?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맞춰주셨다는 것을 성경 33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3장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슬쩍 읽으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33장 아주 설교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33장은 후속사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라반의 집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에서와도 화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다. 소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그 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애굽처럼 이런 야곱처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るわけ